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8장 1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이 일 후에 어떤 사람이 요셉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가 병들었다 하므로 그가 곧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함께 이르니 어떤 사람이 야곱에게 말하되 내 아들 요셉이 내게 왔다 하며 이스라엘이 힘을 내어 침상에 앉아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사 복을 주시며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내가 애굽으로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내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르우벤과 시므온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이들 후에 내 소생은 내 것이 될 것이며 그들의 유산은 그들의 형의 이름으로 함께 받으리라. 내게 대하여는 내가 이전에 밧단에서 올 때에 라헬이 나를 따르는 도중 가나안 땅에서 죽었는데 그곳은 에브랏까지 길이 아직도 먼 곳이라. 내가 거기서 그를 에브랏 길에 장사하였느니라. 에브랏은 곧 베들레헴이라. 이스라엘의 요셉의 아들들을 보고 이르되 이들은 누구냐? 요셉이 그의 아버지에게 아뢰되 이는 하나님이 여기서 내게 주신 아들들이니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그들을 데리고 내 앞으로 나아오라. 내가 그들에게 축복하리라. 이스라엘의 눈이 나이로 말미암아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두 아들을 이끌어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니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입맞추고 그들을 안고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내 얼굴을 보리라 하는 생각하지 못하였더니 하나님이 내게 내 자손까지도 보게 하셨도다. 요셉이 아버지의 무릎 사이에서 두 아들을 물러나게 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고 오른손으로는 에브라임을 이스라엘의 왼손을 향하게 하고 왼손으로는 므낫세를 이스라엘의 오른손을 향하게 하여 이끌어 그에게 가까이 나아가매 이스라엘이 오른손을 펴서 차남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왼손을 펴서 므낫세의 머리에 얹으니 므낫세는 장자라도 팔을 엇바꾸어 얹혔더라.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요셉이 그 아버지가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은 것을 보고 기뻐하지 아니하여 아버지의 손을 들어 에브라임의 머리에서 므낫세의 머리로 옮기고자 하여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아버지여 그리 마옵소서. 이는 장자이니 오른손을 그의 머리에 얹으소서 하였으나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그날에 그들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너로 말미암아 축복하기를 하나님이 내게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하시리라 하며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세웠더라.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또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려니와 내가 내게 내 형제보다 세겜 땅을 더 주었나니 이는 내가 내 칼과 활로 아무리 족속의 손에서 빼앗은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복이 있다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처럼 저희들의 온 삶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변할 것 같지 않던 이 야곱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승리자의 모습으로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다시 세워지는 그 역사를 이루신 하나님 저희들의 삶을 주님 새롭게 세우시고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사람이 변하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큰일을 당하지 않고서는 사람이 변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어떤 몸의 질병이라든가 아니면 감당할 수 없는 일을 당할 때 사람들은 변하게 됩니다. 말씀을 보실 때 여러분 이 야곱이 변했다라고 하는 이 사건 한번 보십시오. 야곱은 어떤 사람입니까?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인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한 자기 성취를 위해서라면 무엇까지 할 수 있습니까? 가족을 희생할 수도 있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약복강가의 사건을 기억하시죠? 그가 얼마나 교활하고 교묘합니까? 그렇지만 보셔서 아시겠지만 그때 이 야곱은 하나님을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오늘 저희들 이 말씀 가운데서도요, 야곱이 어떻게 변화되었는가? 그 기적 같은 일이 이 성경에만 있는 이야기인가? 아니면 우리의 삶에도 동일하게 이 일을 이루실 그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야곱과 같이 변화시켜 주실 수 있는 그 은혜는 어떤 은혜인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1절과 2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 후에 어떤 사람이 요셉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가 병들었다 하므로 그가 곧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함께 이르니 어떤 사람이 야곱에게 말하되 내 아들 요셉이 내게 왔다 하매 이스라엘이 힘을 내어 침상에 앉아. 시간은 이 일이 지난 후입니다. 이 일은 야곱이 맹세케 했습니다. 나를 어디에다가? 애굽에 묻지 말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묻어달라고 요셉에게 맹세케 한 그 일입니다. 저는요, 이 일이 있은 후에라고 하는 이 시간을 다시 한번 더 되짚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이 야곱이 할 말이 참 많았을 텐데 그렇게 그리던 그 아들을 만나고 나서 그에게 남기고 싶었던 말이 너무나 많았을 텐데 그는 딱 하나 이 바람을 이야기를 합니다. 나를 어디에 묻어달라고요? 가나안 땅에 묻어달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 일이 있기까지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이 일의 약속은 어떤 약속이냐면요, 여기 있는 말씀처럼 생육하고 번성한 이후에 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생육하고 번성한 이 약속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야곱이 그가 생육하고 번성할 수 없는 일을 저지르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찾아오셔서 야곱에게 무엇을 약속하십니까? 너는 달라질 거야. 너는 변할 거야. 너는 너의 욕심대로 살다가 끝날 인생이 아니야 라고 하는 그 만남을 하나님께서는 하십니다. 그것이 어디냐면 베델이에요. 근동지방에서 가족을 배신하고 나간 사람이 그가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아브라함도 그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가족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고향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건 자의가 아니죠. 야곱은 자기가 원해서 떠난 게 아니고요, 어쩔 수 없어서 떠나는 것입니다. 그가 추구하려고 했고 그가 원했던 것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개인적인 자기의 번영과 개인적인 자기의 바람을 성취하는 것 아닙니까? 그가 그렇게 형을 사기를 쳐서 얻었던 장자권이 쓸모가 있었습니까? 아니요. 그의 인생, 그의 젊을 때, 그리고 그가 그의 의지로 무엇인가를 이뤄낼 때 그 장자권은 어떠한 것도 위력을 발휘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보셔야 될 것은 이 일 후에입니다. 이 야곱이 베델에 있는 하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인생은 어떤 인생입니까? 오늘 여기에서도 보시는 것처럼 생육하고 번성하는 인생입니까? 아닙니다. 비교해보면 엄청나게 그는요, 뒤처진 인생을 살게 됩니다. 남들한테 했던 만큼 그는 당하는 인생을 또 살게 돼요. 베델에서부터 그가 받았던 이 약속이 그에게 당장 이루어질 약속처럼 여겼지만 이 약속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뭐 할 때까지요? 그가 어떻게 변화될 때까지, 그가 연단되어지고 그가 새로운 이름을 얻기에 걸맞는 사람이 될 때까지 그의 삶은 계속 지속됩니다. 무엇이요? 가난과 고난과 연단이 지속됩니다. 야곱은 이 베델의 약속을 기억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약속을 기억하면 기억할수록 그는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 여건들이 너무나 풀리지가 않습니다. 또 한 번 베델의 약속을 합니다. 이 약속을 잊을만 하면 또 한 번 하나님께서는 찾아오십니다. 찾아와서 똑같이 이 말씀을 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두 번째 베델의 약속을 그가 듣고 나서는 어떤 일을 당합니까? 디나가 강간을 당합니다. 그리고 또 가장 사랑한 라헬이 어떻게 합니까? 베냐민을 낳다가 죽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일을 겪습니까? 장자라고 하는 루벤이 누구를요? 빌하를 통관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번성할 것이고 생육할 것이고 잘될 것이라고 그 약속을 하고 나서 여러분이 이 일을 겪는다면 여러분은 어떤 믿음을 가지겠습니까? 오늘 말씀에는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이일 후에 이 야곱은 뭐라고 그럽니까? 병들었습니다. 그는 이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130세가 되었을 때 그는 마지막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그가 서게 됩니다. 무엇입니까? 베냐민을 불러요. 베냐민을 내놓아야 됩니다. 그가 기댈 수 있는 마지막 그에게 있어서는 기댈 곳, 그가 가장 사랑하는 그 요셉 다음 그 막내 아들 베냐민을 내어놓아라 할 때 야곱은 한마디 고백을 합니다. 이르면 이르리라. 2일 후에 야곱은 듣게 됩니다. 2일 후에 야곱은 이젠 보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젠 그의 삶이 이제는 무엇보다 앞서지 않는 삶을 살게 됩니까?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이제는 묻게 되고 그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삶으로 그의 삶은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2일 후에 그는 삶이 달라졌습니다. 오늘 저희들은 이 야곱이 어떻게 삶이 달라졌냐면 1절 2절은 그가 이제는 압니다. 그의 생이 다 한을 알게 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어진 이 인생은요, 누가 이 인생을 이끌어 가십니까? 누가 이 인생을 주도해 가십니까? 하나님이에요. 절대 이 야곱이 무엇을 하기 전까지는요, 하나님의 사명자로서의 그 사명을 다 완수하기 전까지는 그는 절대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 데려가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야곱에게 맡겨준 그 일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지혜를 주세요. 함께 하십니다. 예전에 여러분, 이 일 전에 야곱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일 전에 야곱이 만약에 자기가 인생의 마지막 때가 다가오는 것을 다 알았다면 어떤 계획을 세웠겠습니까? 자기의 육신의 가장 바람이 무엇입니까? 모든 복을 누구한테 주고 싶었겠습니까? 요셉이에요. 근데 이제 요셉이 나타났어요. 요셉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셉에게도 누가 있습니까? 또 요셉의 자식들이 있습니다. 그럼 그는 어떤 꿈을 꿀까요? 나의 모든 복을 누구에게요? 그런데 이 야곱은요, 그의 마지막 때에 그 방법을 쓰지 않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지금 누가 찾아옵니까? 요셉이 찾아옵니다. 옛날같이 야곱 같은 성격이었으면 야곱이 주변에 능력이 없습니까? 뭐가 안 됩니까? 내가 아들을 만나러 가리라. 애굽으로 갈 수 있겠죠. 총리 관저로 갈 수 있겠죠. 그리고 거기에 가서 뭐 하리라? 다른 모든 아들보다 더 많은 축복을 누구에게 해주리라? 요셉에게 해주리라. 근데 그는 그 방법을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 소망을 발견합니다. 요셉이 요셉을 통해서 이 온 가족이 변화되었지만 이 가족을 변화시킨 그 하나님은 누구를요? 야곱을 완전히 변화시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자기의 방법을 쓰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여기 3절부터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사 복을 주시며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그 무거운 몸을 이끌고 침상에 이제 앉습니다. 의지해서 앉습니다. 이 모습을 볼 때 감동이지 않습니까? 자신을 의지해서 앉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붙들면서 그가 지금 그 마지막 호흡을 지금 내뱉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에 대한 분명한 증거입니다. 이것이 복이에요. 이것이 우리 인생 가운데 살아가면서 우리가 무엇할 것입니까? 늘 확인하셔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하십니까? 믿음 좋은 옆에 있는 사람과 함께 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대해서 이 야곱은요, 뭐라고 그럽니까? 그는 지금 어디에 있어요? 그는 지금 고센에 있지만 그는 지금 어디에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전달하고 있습니까? 베델이에요. 왜 베델입니까? 그것은 무엇이죠?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우리가 함께 거하고 있다. 지금 당장 우리는 어디에 유숙하고 있습니까? 베델을 향해 가는 그 여정 가운데, 그 나그네와 같은 여정 가운데 우리는 지금 뭐하고 있다? 천막 치고 장막 치고 여기에 지금 유숙하고 있을 뿐이다. 우리는 곧 이 일 후에는 그날이 되면 우리는 베델에서 함께 누구와요? 죽어있는 모든 가족들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과 죽은 사람들 모두 함께 살게 될 것이다. 그의 바람과 그의 소망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가 받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복이 있다면 바로 이 미래를 그가 무엇한 겁니까? 붙들고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기억합니다. 루스 땅에서 누구를 만났습니까? 저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났다라는 거예요. 능력 있으신 분을 만났습니다. 그분은 약속하시면 그 약속을 어떻게 하시는 분입니까?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 약속은 벌써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미약하나 백성들과 지금은 땅은 어떻습니까? 고센 땅에 있으나 그는 미리 무엇을 본 겁니까? 수많은 그 열방의 백성들과 그리고 수많은 열방의 땅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희들에게도 이 가치를 우리가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의 삶은 똑같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어디로 그냥 향해 있습니까? 내가 열심히 살다가 그냥 멈춰버릴 바로 그날을 향해서 사는 것으로 그냥 끝납니다. 근데 절대 이 하나님의 약속은 그것으로 끝날 인생이 아니라고 야곱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다시 한번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기에서도 보면 이제 5절 7절 함께 읽겠는데요.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내가 애굽으로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내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루벤과 시므온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이들 후에 내 소생은 내 것이 될 것이며 그들의 유산은 그들의 형의 이름으로 함께 받으리라. 내게 대하여는 내가 이전에 밧단에서 올 때에 라헬이 나를 따르는 도중 가나안 땅에서 죽었는데 그곳은 에브랏까지 길이 아직도 먼 곳이라. 내가 거기서 그를 에브랏 길에 장사하였느니라. 에브랏은 곧 베들레헴이라. 땅도 지금 딛지 못하고 자식도 그렇게 많지 않아요. 많지 않지만 그는 지금 이 약속을 이루실 하나님만 굳게 붙들고 있으므로 그는 미리 당겨서 그것을 뭐합니까? 살고 있습니다. 지금 가장 큰 문제가 무엇입니까? 내가 떠나기 때 누구를 장자로 세워야 되냐라고 하는 이 문제입니다. 누가 장자입니까? 레아의 첫째 아들입니까? 아니면 라헬의 첫째 아들입니까? 오늘 여기에서도요 우리가 또 하나 발견할 수 있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요셉은 어떤 고민을 했을까요? 요셉은 자기가 지금 어디에 살고 있습니까? 애굽에 살고 있습니다. 애굽에 살지만 그는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보디베라의 딸과 결혼해서 지금 누구를 낳았습니까? 므낫세하고 에브라임을 낳았습니다. 그럼 그들은 어떤 신분입니까? 다문화 가정의 아들들 아닙니까? 그럼 벌써부터 차이가 생기지 않습니까? 이 야곱의 집안은 어떤 집안인데요? 얼마나 차별이 심했습니까? 편애가 심했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요셉은 어떤 기도 제목이 있을까요? 어떤 그의 고민이 있을까요? 므낫세와 에브라임, 그를 보기만 하면 그는 어떤 마음이 들까요? 아픈 손가락과 같은 마음이 들지 않을까요? 그 아버지는 그렇게 총리로서 그의 역할을 다하고 있지만 심지어는요 자기들의 정적들은 또 무엇까지 이야기를 할까요? 이 집 가족 사이에 대한 이야기에 대한 부분으로서 또 흠집을 내지 않을까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또 살아야 될 이 애굽에서의 삶은 그렇게 탄탄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도 볼 때 하나를 기억하셔야 되는 게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형편과 여건 그것을 통해서 제약을 받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여러분 여기에서 보시면 생육하고 번성하는 조건이 어떤 조건입니까? 기근 맞았었을 때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는 조건이 맞습니까? 고향을 떠나서 지금 이들이 지금 애굽 땅에 내려왔는데 이 애굽 땅에서 그 차별을 받고 살아야 되는 그 조건 가운데서 이들이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는 조건이 맞습니까? 이들이 이방인으로 이 고센 땅에 살고 있는데 여기에서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는 조건이 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될 수가 있습니다. 가능합니다. 더하십니다. 요셉의 이름이 더함이에요. 오늘 여기에서도 보면 이들이 갖고 있는 모든 그 아픔들, 이들의 간절함들이 누가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모두 다 듣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요셉이 이 고민할 때 하나님은 듣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지금 어떤 이야기가 선포됩니까? 네가 낳은 두 아들은 누구 것이라고요? 야곱 것이라고 합니다. 내 것이다. 이 말씀을 여러분 들을 때 어떤 눈이 떠지셔야 됩니까? 이 말씀이 우리에게 선포될 때 무엇이 느껴집니까? 우리가 그 존재 아닙니까? 우리가 뭐 할 때요? 어긋난 인생을 살 때 우리가 영원한 소망 없이 그냥 이 땅 가운데 있는 것을 붙들고 그냥 이것을 위해서만 살 때 우리가 이제 어떤 신분으로 다시 하나님이 부릅니까? 너는 내 것이다. 말씀은 옛날에 이 집안에 있는 이야기로 끝나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 집안에 있는 이야기가 우리의 이야기로 하나님께서는 옮겨오십니다. 그것을 또 우리에게 증명하십니다. 그것을 또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너는 내 것이다 라고 할 때 요셉은 어떻겠습니까? 깜짝 놀라지 않았겠습니까? 자, 그럼 요셉은 뭐가 됩니까? 자기 아들이 형제가 되면 요셉은 뭐가 됩니까? 학렬이 어떻게 돼요? 아버지하고 동급 아니에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들으면 웃지 않겠습니까? 아니 저렇게 근본 없는 집에서는 어떻게 이런 질서가 있나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다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낯설고 이 보편적으로 생각하지 않는 상식을 깨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게 하시는 것은 딱 하나입니다. 그 일은 내가 준비한 것이고 그 일은 내가 이룰 일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을 들었었을 때 그 두 아들은 내 것이고 내 소생이 되고 그리고 똑같은 대우를 받을 거라는 거예요. 이게 은혜입니다. 요셉이 받은 은혜예요. 그리고 또 하나 유추해 볼 수 있는 게 하나가 있어요. 이건 모릅니다. 성경에서 왜 야곱이 이렇게 했나 그런 이야기가 나온 것은 없고 단지 우리는 뭐 해볼 수 있습니까? 추론해 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여기 뒤에 나오는 것이 7절에 나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라헬이 여기서 왜 등장합니까? 라헬이 그의 마지막 한숨처럼 내뱉었던 게 무엇입니까? 간절히 바라면 딱 하나예요. 나에게 아들 더 해달라고 그랬는데 왜 하나님은 이 아들을 낳으면서 나를 데려가십니까? 그것을 보고 계신 하나님, 또 그것을 들었던 그 야곱, 그 야곱의 마음에는 무엇이 움직이기 시작합니까?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간구의 목소리처럼 바로 이 두 아들을 누구의 아들로 입적하면서 자기의 아들로 입적하면서 장자가 가질 수 있는 두 배의 축복을 이 두 아들에게 이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이 신음소리와 그 간절함을 들으시고는요 또 변화를 준비하십니다. 이 야곱을 변화시키실 뿐만 아니라 이 집안을 변화시킬 준비를 하고 계세요. 이제 누가 변화되어야 될까요? 야곱은 변화됐습니다. 그럼 변화되어야 될 요셉이에요. 우리가 8절,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요셉의 아들들을 보고 이르되 이들은 누구냐? 요셉이 그의 아버지에게 아뢰되 이는 하나님이 여기서 내게 주신 아들들이니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그들을 데리고 내 앞으로 나오라. 내가 그들에게 축복하리라. 축복하기 위해서 공식적으로 행하는 의례예요. 그런데 공식적으로 행하는 의례임에도 불구하고 이 질문 자체가 우리에게 주는 은혜가 또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야곱은 알죠. 므낫세와 에브라임 두 사람이 와 있는 거 알고 있습니다. 이건 이거하고 똑같습니다. 우리가 법정에 가면 다 신분증 제출하고 제가 출입할 때 모든 것을 다 내놓고 하더라도 다시 그 자리에서 뭐 합니까? 선사하기 전에 내 주민번호하고 제 이름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행위예요. 공식적인 어떻게 보면 그런 중요한 일에 대해서 절차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들은 누구냐? 알면서 물어보는 의도가 뭘까요? 요셉에게 이것을 묻는 의도가 뭘까요? 요셉의 마음의 중심에 어떤 마음의 중심인가를 확인할 수 있는 질문입니다. 우리들에게도 하나님 오셔서 질문하십니다. 넌 누구니? 이렇게 질문합니다. 또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질문하셨던 그 질문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나를 뭐라고 하느냐? 뭐라고 답합니까? 마태복음 16장 15절 16절 말씀 우리가 한번 확인하겠는데요.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자, 이 고백, 이 테스트가 끝나면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고백 위에다가 축복하세요. 베드로에게 이 고백 위에다가 하나님은 무엇을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십니까?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테스트입니다. 요셉에게도 이 테스트를 합니다. 누구의 아들이냐? 요셉이 9절에 이렇게 대답하죠. 요셉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여기서 내게 주신 아들들이니이다라는 거예요. 누가 주셨다고요? 하나님이에요. 축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이것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하고 있는 그 모든 애씀, 그것은 무엇을 위한 것입니까? 여러분 자녀를 위한 것입니까? 여러분 가족을 위한 것입니까? 자신을 위한 것입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질문 앞에 한번 우리가 정직하게 서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일은 누구를 위한 일이냐? 그 관계는 누구를 위한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이냐? 그가 이 테스트를 통과했었을 때요, 그 다음 또 준비한 축복이 있어요. 그 다음 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변화가 있어요. 10절,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눈이 나이로 말미암아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두 아들을 이끌어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니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입맞추고 그들을 안고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내 얼굴을 보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하였더니 하나님이 내게 내 자손까지 보게 하셨도다. 야곱의 변화, 차이가 있습니다. 누구와 차이가 있습니까? 야곱의 아버지 이삭과 차이가 여기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기로 결정을 하게 되면 생기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변화입니다. 이전에 내가 믿고 있었던 것이 위력이 사라집니다. 이제는 그 방식 쓰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변화가 생기기 시작하냐면 내 중심의 변화가 생깁니다. 당연히 물리적으로 이 야곱은요, 그런데 이 10절 한번 보십시오. 야곱의 눈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의 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개인적인 어떤 사적인 일에 대한 표현에서는 야곱이라고 표현을 하지만 어떤 일에서는요, 공식적인 일에 있어서는 하나님이 승인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앞으로 비전으로 함께 이루어내실 일에 대해서는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호칭이 달라집니다. 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은 누가 준 이름입니까? 하나님께서 이름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의 눈이 당연히 나빠졌겠죠. 그런데요, 어떤 차이를 우리가 볼 수가 있냐면 창세기 24장 1절에 한번 보시면요, 아브라함의 말년, 이삭의 말년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4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자, 요 말씀하고요, 창세기 27장 1절 말씀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며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창세기 기자는 왜 이렇게 비교를 했을까요? 아브라함은 늙었지만 아브라함은 매사에 뭐 했다고요? 여호와께서 복을 주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복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항상 아브라함은 나이가 많아도 무엇을 하나님과 함께했다. 하나님께 항상 물었다.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삭은요, 나이가 많아 늙었는데 눈이 안 보였다라는 거예요. 그가 영적으로 어떤 것을 그가 약해졌습니까? 분별력이 약해졌다. 영적인 갈급함이 사라졌다. 그리고 영적으로 보는 어떤 비전보다는 무엇으로요? 인생에 그냥 자신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그 인생의 그 마지막을 그가 쫓으며 추구하며 사는 모습으로 살았다. 그런데 야곱은 다릅니다. 그의 눈은 무엇을 봅니까? 볼 수 없는 걸 봅니다. 오늘 여기 표현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눈이 나이로 말미암아 어두워서 보지 못하지만 그는 누가 보게 하는 것을 보게 했다? 하나님께서 보게 하는 것을 그가 볼 수 있는 영적인 그 깨달음은 그가 갖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11절에 보면 요셉이 이르되 내 힘으로는, 내가 두 눈이 멀쩡하고 내 힘이 아주 강했었을 때는 이 가족 지키지 못했다. 이 가족 잘되게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했지만 이 가족은 완전히 갈갈이 찢겨졌다. 아무리 내가 이 눈으로 앞을 바라보고 내가 이 가정의 그 미래를 생각했지만 그것이 온전한 미래로 내가 이뤄낼 수가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지금 내 눈이 감기고 나니까 누가 이 가정의 주인인 것을 알게 되었다고요? 누가 이 가정에 모든 것을 공급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분이신가를 그는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노력과 내 의지가 멈추게 되니까 볼 수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가 드디어 제대로 요셉을 봅니다.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내 얼굴을 보리라고는 생각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 문제 가지고 평생 이렇게 해결 못하고 질질 끌려 살 인생으로 끝날 것 같았었는데 이 일 후에 보니까 이 일을 해결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셨더라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뭐 할 수 있습니까? 기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보게 되었고 그리고 그는 또 이제는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된 사람은 하는 일은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가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 우리가 함께 읽겠는데요. 요셉이 아버지의 무릎 사이에서 두 아들을 물러나게 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고 오른손으로는 에브라임을 이스라엘의 왼손을 향하게 하고 왼손으로는 므낫세를 이스라엘의 오른손을 향하게 하여 이끌어 그에게 가까이 나아가매 이스라엘이 오른손을 펴서 차남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왼손을 펴서 므낫세의 머리에 얹으니 므낫세는 장자라도 팔을 엇바꾸어 얹었더라. 상식적인 사람이 할 수 있는 행동이 아닙니다. 이성적인 그 아버지가 할 수 있는 행동이 아닙니다. 이 땅에 사는 방식대로 사는 사람들이라면 전혀 이거에 걸리지, 이런 일을 생각지도 않습니다. 도모도 하지 않습니다. 왜 이런 일을 지금 행하고 있을까요? 므낫세가 장자입니다. 장자고 에브라임이 차자예요. 그렇다면 관례대로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관례대로 하게 되면 잡음이 없지 않습니까? 이 집안이 어떤 집안입니까? 얼마나 복잡한 집안입니까? 지금도 누구를 갖다 세우면요, 요셉도 아니고 에브라임을 장자로 세운다면 이 형제들은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일을 이렇게 준비하고 그가 엇갈린 손으로 축복을 하려고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기의 유익이 아니에요. 누구의 뜻입니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역사를 주관하시고 이루시는 그 섭리와 계획이에요. 그가 그것을 봤다라는 거예요. 육신의 눈에 기능이 상실되니까 무엇을 봅니까? 영혼을 본다라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저희들이 한번 확인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안에 있는 것들, 지금 내가 지금 생각하고 있고 뜻하고 계획하고 있는 것들을 무엇으로 비추어 보셔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과 계획으로 한번 이것을 비추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긋난 손으로 그가 축복을 바로 합니다. 왜 어긋나게 이렇게 이 축복을 하였을까라고 하는 이 질문, 그것은요, 이것도 바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진 않지만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인류의 역사의 시작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지금 어디를 볼 때요, 이 유다 역사를 볼 때 야곱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 아담이 나왔던 장자가 누구입니까? 가인입니다. 가인은 왜 장자권을 받지 못했을까요? 그가 왜 장자로 태어났지만 물리적이고 생물학적으로는 그가 첫째지만 장자권이라고 하는 것은 그 순서를 따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은 어떻습니까? 그 순서를 따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어떻게 하시겠다? 원래의 하나님의 뜻과 의도로 이것을 대바꾸시겠다라고 하기 때문에 이걸 엇갈리게 하시는 거예요. 엇갈린 세상이 다시 원래로 돌아오려면 다시 엇갈려야 돼요. 그 일을 하시기 위해서 누가 이 땅에 오셨습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건 엇갈린 거 아닙니까? 그분이 왜 희생을 당하시고 고난과 고초를 당하시고 그 순환을 당하십니까? 엇갈려 있는 세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세상을 그렇게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요, 내려와서 그 질서를 다시 바꿉니다. 원래의 창조의 질서로 바꾸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엇갈리세요. 그래서 다윗도 마찬가지고, 다윗도 어떻게 그 집 안에서는요, 아들 취급받지 못했던 존재였습니다. 아들 기름 부으러 주러 왔더니 그 많은 아들 다음에 사무엘이 다른 아들 없냐고, 그랬더니 끄집어내는 아들이 다윗입니다. 그게 엇갈린 순서예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그 뜻을 판단하겠습니까? 무엇을 보고요?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그 상대를 보면서 그것을 판단하시겠습니까? 이것을 우리가 멈추게 될 때 우리는 변하게 됩니다. 야곱은 그 일을 이제는 엇바꾸기 시작합니다. 자기가 살아야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엇바꾸십니다. 하나님은 옆에 있는 사람을 살려야겠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엇바뀔 때 제가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여기에 놀라운 축복이 있습니다. 엇바꾸는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맡겨주셨습니까? 장작권을 맡겨주셨어요. 이 세상에 우리들은 비교해 보십시오. 에서와 야곱을 비교해 보시면 극명하게 비교가 됩니다. 장작권을 갖고 아무리 살아도 이 야곱은요 누구와 비교됩니까? 에서와 비교됩니다. 여러분, 에서가 팥죽 이 죽 하나 때문에 자기 것을 내놓은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대만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그 별명이 있습니다. 대만 사람 엘리바스 기억나십니까? 지혜자들을 말합니다. 이들은 지혜가 있고 능력이 있고 힘이 있어. 그러니까 육체적으로 건강하고 강력한 체력이 있고 지혜까지 있으면 이게 다 갖춘 거 아닙니까? 아니, 그 정도 돼야 장자로서 떳떳하지 않겠습니까? 이삭은 어떻게 보면 샘이 밝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은요, 계산이 틀려요. 엇바꾸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변화시키십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그것을 엇바꾸심으로 말미암아 지금 당장은 그것이 이해가 안 되시고 지금 당장은 왜 이렇게 하셔야 됩니까? 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십니다. 저희가 15절, 16절 읽겠는데요.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엇바꾸신 하나님의 경험입니다. 그가 몸소 경험한 겁니다. 그냥 우리가 책으로만 읽고 이 말씀으로만 그냥 글자로 읽은 하나님이 아니라 그는 온몸으로 겪은 하나님이에요. 경험한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온몸으로 경험하지 않고서는 우리의 삶은 안 변합니다. 여기에 나오는 하나님, 그냥 이 집안의 하나님입니까? 아마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오셔서 그 질문을 하지 않겠습니까? 너는 나를 어떤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느냐? 너는 나를 어떻게 믿고 사느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실 축복이 이 축복이에요.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 제가 오늘 설교를 한다고 하니까 저희 막내딸이 12살짜리 딸입니다. 아마 지난주 제 설교를 들어보고는 자기도 기도할까 됐나 보죠. 그러고 나서는 어제 설교 준비를 하는데 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빠 내일 기도, 아빠 설교 잘하기 위해서 아빠 제가 기도해 줄게요. 아빠가 새벽에 나에게 해주는 대로 기도해도 될까요? 제 머리에 손을 따건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 엇바뀌는 거예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순서를 너무 따지지 마십시오. 위치를 너무 따지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일하심은 특별하십니다. 여기에서도 고백되는 것이 있다면 여기에 모든 하나님은 딱 한 단어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어느 순간에도 함께 하시냐면 악인들이 득세하고 악인들이 나를 우겨쌈으로 나를 공격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유 있게 나타나셔서 우리를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그 앞에다 상을 딱 펼치십니다. 이게 시편 23편에 있는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이 쫓아다니는 그 모습이에요. 그 표현이 여기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섬기는 하나님 뿐만 아니라 나를 기르시는 하나님, 섬기는 하나님은 동행하신 하나님, 기르시는 하나님은 나의 목자 되신 하나님입니다. 나와 가까우신 하나님이에요. 나와 가까우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 해주십니까? 함께 해주십니다. 말씀해 주십니다. 나를 변화시키십니다. 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는 변하지 않을래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 하나 주목하셔서 보셔야 되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요, 건지신 여호와. 이 건지신이라고 하는 단어가요, 가알입니다. 가알. 근데 이 가알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사용된 말이냐면 어디서부터 건져냅니까? 사망 권세로부터 건져냅니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로부터 건져내십니다. 대신 어떤 대가를 꼭 지불하라고 이것을 건져내는 표현을 가알, 이게 파생된 말이 고엘이에요. 이게 뭐냐면 유력자, 이게 어떤 표현이냐면 구속자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가알이라고 하시는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라고 한다면 이건 누구를 지칭합니까? 리디머예요, 리디머.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어떻게 합니까? 지금 벌써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비전을 얻고 싶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그 준비 다 하고 계세요. 무엇이 멈추기만 한다면? 내 육신의 조건과 내 육신의 의지만 멈추게 한다면, 그것만 내가 포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바꿔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이 눈으로 볼 수 있는 비전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의 비전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엇박힌 인생, 엇박힌 인생을 살 때 우리가 당연히 변화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하나님의 축복. 번성하고 충만할 수밖에 없는 이유, 절대 두렵지가 않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번성하고 충만하려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합니까? 받아들여라, 나의 함께함을 영접해라, 함께하는 것을 받아들여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이렇게 맺습니다. 17절부터 우리 22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요셉이 그 아버지가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은 것을 보고 기뻐하지 아니하여 아버지의 손을 들어 에브라임의 머리에서 므낫세의 머리로 옮기고자 하여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아버지여 그리 마옵소서, 이는 장자이니 오른손을 그의 머리에 얹으소서 하였으나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그날에 그들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너로 말미암아 축복하기를 하나님이 내게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하시기를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세웠더라.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또 이르시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려니와 내가 내게 내 형제보다 세겜 땅을 더 주었나니 이는 내가 내 칼과 활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서 빼앗은 것이니라. 엇갈린 손으로 축복을 할 때 제일 이것을 반대한 사람은 다른 형제가 아니라 요셉이었어요. 요셉 안에 있는 그 중심에 있는 그 그늘이 보이십니까? 염려가 보이십니까? 하나님과 동행할 때 늘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는 이유가 이 문제를 우리가 항상 준비하고 있으셔야 되는 것 때문입니다. 여기에 보면 아버지 그러면 안 됩니다라는 거예요. 이쪽이 므낫세고 이쪽이 에브라임입니다 그럽니다. 오늘 여기에서 엇갈린 축복을 할 때 야곱하고 누가 가장 비교가 됩니까? 이삭이 비교가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좀 잘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삭은요 그냥 한 번에 다 줬어요. 누구에게 다 줬습니까? 자기를 뭐 해주는 사람, 자기를 기쁘게 해주는 그 에서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그냥 준비해서 줘버렸어요. 근데 지금 이삭은 어떻게 합니까? 걱정하지 마라 아들아, 내가 다 안다, 내가 다 안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이 동일합니다. 우리에게 내가 이거를 희생하면 하나님 저 어떻게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여기서 물렀으면 하나님 저 다시 이곳에 못 오지 않겠습니까? 가나안 땅에서 야곱이 물러서서 이 애굽 땅에 왔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왔다면 이 일은 어떻게 될 일입니까? 다시 돌아갈 일입니다. 다시 그곳에 다시 하나님과 함께 이루어질 일입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어떤 중요한 선택을, 내 희생을 할 때, 내가 갖고 있는 것을 내어놓아야 될 때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 내가 너 어렵고 힘든 건 내가 다 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응답하지 않으신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겠습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을, 능력의 하나님이신 것을 어떻게 우리가 고백하겠습니까?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뭘 주십니까? 더한 것을 주십니다. 그 너머의 것을 주십니다. 지금 내가 붙들고 있는 것을 분명히 놓아야 할 그 이상의 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또 보게 해주시고 붙들게 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우가 큰 자가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가족은 누가 지키십니까? 서운함을 토로하고 또 다른 갈등을 유발하는 그런 일들을 누가 해결하시겠다고요? 하나님께서 해결하실 것이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 그래서 이들은요, 무엇을 소망할 수 있습니까? 바로 20절에 보면 그날이에요, 그날에. 이 일 후에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뭐하게 하십니까? 설득하십니다. 알게 하십니다. 그러고 나서 그 마지막은 무엇을 우리에게 얻게 하십니까? 그날을 얻게 하십니다. 그날은 여기에 보면 바로 축복으로 마감하는 날입니다. 인생으로 볼 때는 죽는 날이에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고 하나님 믿음 안에서 죽는 날은 축제의 날이에요. 축복의 날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고 죽는 날은 어떤 날입니까? 심판의 날이죠. 잊혀짐의 날이죠. 그래서 여기에서도 그날에 그들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너로 말미암아 축복하기를 하나님이 내게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하시리라 하며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세웠더라. 장자의 권리를 말씀드리고 이제 말씀을 맺겠는데요. 장자의 권리는 어떤 권리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것으로 말미암아서 그가 순종하며 사는 바로 그 책임을 갖고 있는 사람이 바로 장자의 권리를 행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맡겨준 일이 있습니다. 그 맡겨준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보내십니다. 보내신 곳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증거하시죠. 무엇을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에 대한 그 흔적들을 전하게 하십니다. 여기서도 보면 21절에 보면 이제 이스라엘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 죽으나, 나는 미랄처럼 죽으나, 그 다음은요,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는 그 싹을 틔우고 그 열매를 하나님께서는 맺게 할 것이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얼마나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됩니까? 그날이 되어도 우리는 두렵지 않습니다. 그날이 되면 될수록 우리는 소망이 더 해져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의 마지막 결론은 이렇게 됩니다. 모든 것이 다 죽고 끝날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라헬은 베들레헴에 묻혔지만 이제 이 야곱은요, 누구 곁에 묻힙니까? 막벨라 굴에 있는 레아 곁에 묻힙니다. 여러분, 요셉이 장자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레아의 아들 중에 또 누구에 의해서요? 유다에 의해서 이 이스라엘의 구원의 역사가 또 이루어집니다. 이게 엇갈린 역사예요. 한 사람이 독자, 그러니까 한 사람이 모든 것을 이긴 사람이 다 갖는 것이 하늘나라의 질서가 아니에요. 함께 협력해서 나가서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이 엇갈린 나라, 엇갈린 세상을 하나님께서 살게 하시는 거. 유다와 이 에브라임, 이들이 무엇을 이루어갑니까? 열국을 만들어가고 구원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희도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 이렇게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변화되고 싶습니다. 내가 있는 여러 여건 가운데서도 하나님 말씀으로 내가 다시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 하나님 그 믿음을 더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살게 해 주십시오.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한 이 약속 믿게 해 주십시오. 이제 우리의 모든 노력과 우리의 의지는 이제 멈추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게 하는 새 눈을 뜨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듣게 하시는 이 새로운 귀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하나님, 저희들에게 새로운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마음 가지고 이 세상을 다시 엇갈린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유력자의 삶,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자의 삶을 지금 살게 해주십시오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엇갈렸다고 저희가 하나님 토로하지만 그 엇갈린 삶을 또 우리도 살고 있는 것을 하나님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그 엇갈린 것이 왜 엇갈린지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회를 이 문제 가운데 하나님 구원의 능력을 전하고 나누는 삶으로 지금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멈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눈으로 바라보고 세상, 이 귀로만 듣고 사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게 하시고 듣게 하는 그 세상으로 지금 살기로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그 능력을 더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저들 깨어있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말씀 가운데 저희가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 증거하시고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들로 하나님 저희들 이 장자권, 하나님 장자로서의 삶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이면 충분하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지금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먼저 저희들 마음 안에 있는 하나님 바뀌지 않으려고 하는 본성들을 주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 연약한 자로서 가난한 자로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야곱이 하나님 얼굴을 만나 하나님 얼굴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집에 거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낮아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주님 말씀 앞에 가난해지기를 원하고 주님 말씀 앞에 간절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그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